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를 가리켜서 의식주라고 합니다. 의식주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첫째가 바로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의복, 옷을 입는 거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옷을 입는 것보다는 먹는 것, 예, 먹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는 이제 적들을 침입을 방어하고 또 이제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하는 것 역시 옷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주, 어느 곳에서 사는가, 어느 곳에 거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옷을 입는 것인 의의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식과 주는 그야말로 목숨을 연명하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면 옷을 입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으로 목숨으로 연명하는 것 외에도 사람의 사람됨을 드러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현대 문명의 사람들이 잘 닿지 않는 아마존의 숨겨진 마을들에 대한 다큐를 본 일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였는데요. 아니,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덥고 그 지역이 현대 문명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사는 것이 TV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그 마을의 지도자들을 보면요, 마을의 지도자들은 화려한 장식들과 옷들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옷이 단순히 추위나 어떤 그런 생존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계급과 문화 수준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옛날의 역사들을 봐도요, 동양의 역사들을 보면 중국 문화권에서는 노란색은 누구만 입었습니까? 황제들과 왕족들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어려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옷을 거의 걸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반이 되면 하얀색 옷을 입고, 이렇게 옷은 그 사람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옷은 단순히 사람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기독교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 곧 그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에 정식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일정의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 위에 물을 뿌리는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이 형식은 사실 간소화된 형식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때는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형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가 가득했던 이전의 삶과의 완전한 결별,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자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꽃 같은 유혹에 넘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여전히 나는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욕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원래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세례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세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를 받기만 하시지 않으시고요,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를 받고 죽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대신에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고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된 자아가 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죽으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 누구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께서 지금 아멘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속해서 살아나는 나의 죄된 자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된 자아는 계속해서 죽어야 하지만 사실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때 비로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워서 그들의 몸을 무화과 나무로 가립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는 그들의 몸을 가리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슬퍼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대로 보내지 않으시고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그들에게 가죽으로 그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짐승이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 최초로 희생당한 짐승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짐승이 바로 희생당하신, 앞으로 희생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는 언제 생깁니까? 우리의 수치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수치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을 때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수치를 느낍니다. 사랑받아야 할 우리가 버림받을 때 우리는 수치를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너무 원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보내실 정도로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젊은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키도 컸고요, 그 다음에 운동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여자친구도 많이 사귀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너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불건전하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을까? 이제는 그 죄들을 끊어버렸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저질렀던 죄악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답니다. 그러다가 신앙 좋은 자매를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매에게 주어야 할 거룩함과 순결함을 내가 이미 잃어버렸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너무 그 마음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이 정말 그 견디기 힘든 그 수치심과 죄책감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내가 회개합니다. 저의 잃어버린 거룩함과 잃어버린 순결함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자신이 이전에 죄를 지었던 것은 여전히 알고 있지만 자신을 괴롭히던 죄의 잔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정말 그 나아가고자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해도,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아가자 해도 그 마음이 아팠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죄의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 잔상들이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자매와 계속해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죄를 그 누구보다 미워하고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전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에게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입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결혼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뜻깊은 옷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결혼 예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 예복은 두 사람의 사랑과 순결함 그리고 거룩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부는 결혼식 때 무슨 색깔의 옷을 입습니까? 하얀색 드레스를 입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어떤 색 옷을 입습니까?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검은색 옷은 이미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검은색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남자는 죽은 겁니다. 이제는 그 나의 여인에게 나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성도들을, 교회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랑됨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신랑과 신부는 함께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기쁨과 소망의 미소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함으로 입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취해야 할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먼저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의의 호심경, 무엇이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평안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영생이 있다는 복음이 온 인류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참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믿음의 방패,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며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만 사단의 공격들을 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세상의 기준은 뒤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옷 입는 것을 보면서요, 그 사람의 지위와 부유함을 추측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 한 형제요, 자매요, 한 몸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교수님을 저희 부모님이 만나게 되셨습니다. 근데 만나고 보니까 고향이 비슷한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교수님,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라고 듣기를 원하셨겠죠? 근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 에덴동산. 에덴동산.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모두 한 고향, 한 형제자매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두 에덴동산이 고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형제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형제자매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제들의 슬픔과 고통을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자매로 만들어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은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한 교회의 잃어버린 몸들입니다.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의 떨어져 나간 지체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잃어버린 몸들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약속대로 유업을 받게 됩니다. 2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 이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복음, 이것이 전부인데 이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율법을 받아야 할까? 할례를 받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입은 사람들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즉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복의 자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별과 같이 이 땅에서 많아지고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고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 복덩어리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누릴 자들입니다. 우리의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이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이요, 그 축복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대사들의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음으로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의 세례에 참여할 때 우리의 죄된 자는 점점 죽게 될 것이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살아 역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우리의 죄된 자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결혼의 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상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권세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축복을 받을 유업을 물려받을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지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과 결혼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주시는 약속과 기대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또한 사단과 싸울 때 예수님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 거저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자손으로서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